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런 제목으로 히브리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강팍한 마음을 품었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본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모두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구원받은 신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선민으로 누구보다도 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자들로 자부하면서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영원한 안식에서 제외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사실을 거듭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에는 매우 분명하고 뚜렷한 그 신앙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은 오직 그의 믿음이 이 진리의 지지를 받을 때만 비로소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의 끝부분에 등장하는 무지나 혹은 잠시라는 이름의 유사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무지는 결코 구원에 이른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구원받은 자로 조금의 의심도 없이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잠시라는 사람 역시 교회에 머문 시간들은 있었지만 결국 여러 가지 고질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자가당착적인 그릇되고 모순된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배도의 길로 가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참된 믿음이 아닌 유사한 믿음은 이렇게 무지하게 이를 데가 없고 그 신앙과 삶이 지속되지 못하고 모순과 괴리 투성이고 결코 바른 믿음이나 진리로 향하려는 열정이나 깨달음이 전무하다는 공통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그 삶의 뚜렷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같은 말씀을 목사가 자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흔들어 놓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길을 분명히 알고 나의 믿음이 그것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 오직 성경이 말씀하는 그 참된 믿음의 길로 행해야 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자주 상기시켜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결코 들어가지 못했다는 하나님의 이 선언을 매우 무게 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분명히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한 자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팍했고 패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청교도 토마스 왓슨은 그리스도를 배반한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의 모든 설교를 다 들었던 자였다고 일갈했습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무지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라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지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잠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열심히 듣는 것의 중요성을 큰 소리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깊이 그것이 영혼에 깨달아져야 합니다. 진리가 나에게 송이 꿀보다 더 달게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나의 마음과 의지를 움직여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 얻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을 향해서 자라가고 있는 사람과 이미 그 믿음을 가지고 열렬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할 따름입니다. 그 믿음을 향해서 자라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미 그 믿음을 가지고 뜨겁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 두 종류뿐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전혀 다른 신앙과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와는 무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에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으로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 말씀을 배우며 묵상하기를 게을리하고 있다면 그는 구원에서 지금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주일이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안식을 바라고 소망하고 계신가요? 그런 마음이 지금 당신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그대가 지금 진정으로 구원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지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자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있는 자가 아니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그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받고도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자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그냥 알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뜻과 고집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양심을 두드려서 기어이 성령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도록 복종시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서 빗나간 것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깊은 관계를 맺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모든 것이 진리의 철저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매우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제 살펴보게 될 이와 같은 말씀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전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어리석은 착각에 불과한 것일 뿐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히브리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의 능력과 그 역사에 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하고 두 날을 가진 모든 검보다 더 예리하고 혼과 영 그리고 관절들과 골수들을 나누기까지 꿰뚫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향들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힘쓰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의 이 유명한 성경의 말씀을 바로 이곳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본절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여 버림을 받은 본을 따르지 않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써야 되는 그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열거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버림받은 자들에게는 전혀 그들과 무관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이 같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이 말씀이 영혼 안에서 이 같은 역사를 일으키지 않을 때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신앙의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분들에게 그런 분들을 목사가 언제나 깊이 우려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리고 그 능력의 역사를 성도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이 같은 말씀의 역사를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말씀과 내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의 그 여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정확하게 점검해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불명확한 입장을 절대로 취하지 않습니다. 구원 받았겠지, 이것이 믿음이겠지, 이런 생각에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규명하고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참된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그리고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자 하는 본능적인 영혼의 갈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지근한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성격을 매우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지금 한편으로는 회유를, 한편으로는 핍박과 박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재산도 직업도 모두 잃어버렸고 목숨도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그들에게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여호수아가 그리고 다윗이 선포한 그 말씀, 오늘도 살아있는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능력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과 불신앙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히 안식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우 신중하게 다윗이 우리에게 하는 이 경고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취지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시는지를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여기서 살았고라고 번역된 헬라어 존, 이 단어는 자오가 그 원형입니다. 살다, 생명의 기능을 발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3500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강렬한 빛을 죄인들의 영혼들에게 뿜어내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강력한 생명의 파장을 일으키고 완전히 새롭게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뒤바꿔 놓는 능력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혀서 자신이 산산조각나버린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막연한 대상에게 빌고 또 빌면서 복과 형통과 안녕을 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의 믿음으로 삶으로 반응하는 종교입니다. 그것을 통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궁극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자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바 없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에 관한 글을 읽고 들은 사람에 지나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복음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복음을 자랑하지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지정의가 십자가와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버린 이런 생애적인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여전히 무지하고 무관심하다면 그 고백이 과연 진정한 신자의 고백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나의 영혼에, 나의 마음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과 환난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것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진정으로 온전하여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한다면 그 전에 먼저 살아계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그대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반드시 철저하게 그대의 자아가 부서지고 도려내지고 절단되고 새롭게 되는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험하고 난 이후라야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혼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그것을 성취해 나아가십니다. 열왕기하에 나오는 요시아의 개혁이나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에스라의 영적인 대각성도 모두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 율법을 낭독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영혼이 사로잡히게 될 때 그렇게 영적으로 크게 각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낸 일들을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지식을 담은 책들을 읽으면 지식을 얻습니다. 통찰력과 해안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입니다. 그런데 성경과 생애적인 만남도 가지지 않는 자가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코미디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전봇대에 머리를 부딪혀도 혹이 나는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대면한 자의 삶에 그의 영혼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가 진정으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무엇인가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단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베드로전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이렇게 영혼을 살리고 믿음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그 말씀은 세세토록 존재한다고 성경은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세토록 존재하는 말씀,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오늘도 구원으로 참된 믿음으로 부르시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이십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여 그 말씀에 굴복되지 아니한 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거의 묵상하지 않는 분들에게 고합니다. 하나님께서 견디기 힘든 고통 속으로 몰아넣어 기어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게 하셔서라도 여러분을 말씀 앞에 세워주신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대가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따라서 즐겨 성경을 묵상하지도 않으며 철저한 무관심으로 성경을 배우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삶을 지속한다면 그대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언제나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피맺힌 호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으로 운동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어로 번역된 헬라어 에네르게스라는 뜻은 강력한, 활동적인, 효과적인 이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들은 어떤 분명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신적인 활동을 나타내는 데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강력하고 매우 활동적이고 매우 분명하게 효과적으로 사람의 영혼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무능하고 아무런 효과도 없고 전혀 능력이 없는 미력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민첩하고 매우 신속하고 매우 치밀하게 활동하면서 영혼 안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어떤 것에 의해 좌절되거나 포기되거나 변개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말씀의 목적과 뜻을 성취합니다. 절대로 소멸되거나 저절로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강력한 추진력과 역동성을 가지고 목표와 뜻을 영혼 안에서 완성해내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활동적이고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이고 이러한 능력으로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영혼들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 위대한 구령의 모든 역사를 완성해내십니다. 그러하기에 신자들은 언제나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시간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합니다. 전율하고 감동하고 깊은 찔림을 얻고 세상과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로 눈물을 훔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운동력, 그 강력한 효과에 대해서 더 강력한 예를 들어서 성경은 이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마카이라라는 헬라어입니다. 로마군은 두 종류의 검을 사용했습니다. 먼저는 롬파이아라는 검인데 이 검의 칼날은 폭이 넓고 길이도 1m에 가까운 장검입니다. 이 검은 길고 무겁기 때문에 허리에 찰 수가 없고 주로 어깨에 메고 이동을 했습니다. 또 다른 검은 바로 30cm 정도의 마카이라 단검입니다. 이 검은 적과 맞붙었을 때 순간적으로 방패를 들어 올리거나 방패 밑으로 적의 가슴이나 심장을 노려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단검이었습니다. 이 검은 매우 날카로우며 양날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로마 군인이 매우 민첩하게 휘둘러 적의 생명을 끊어놓는 데 사용한 이 날카로운 양날의 검보다도 더 날카롭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허구한 다른 도구들을 다 놔두고 예리한 검이라고 묘사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이성과 자기의 경험으로 무장한 한 영혼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그의 영혼을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할 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예리한 검이 되어서 그 영혼을 관통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무장도 꿰뚫는 관통력을 가지고 있고 그 어떤 질긴 밧줄도 끊어낼 만큼의 절단력이 있습니다. 이 검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찌르고 자르고 수술하여 결국 십자가 앞에 엎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책 7장 54절에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라고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말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통을 당했다. 찔렸단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자들도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많은 유대주의자들도 그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그들의 영혼이 관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의 검에 그의 영혼들이 관통당한 자들입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 복음의 비수를 받아 그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서 철저하게 거꾸러진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온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공격을 받아서 자기가 영원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 말씀의 검을 받아서 피를 토하며 거꾸러진 자들이었다는 거죠. 사랑이 먼저 온 게 아니라 그 결과 그들의 옛사람이 모두 장사된 자들, 그 고집스럽고 오만하던 자아가 모두 그 검에 잘려나간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검에 찔림을 받은 자라야 그는 겸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진리의 말씀에 영혼이 깊이 찔림을 받지 않은 채로, 회심을 경험하지 않은 채로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은 자들 가운데 교만한 자들이 적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본 사람만이 그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고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고 교회와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것인데 그 과정 없이 그 과정을 통째로 생략하고 신자가 됐단 말입니다. 아니 교인이 됐단 말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자들에게 검이 됩니다. 부드러운 솜방망이가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은 진리는 검입니다. 영혼을 찌르고 도려내고 잘라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거꾸러지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어떤 교만하고 완고한 영혼들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검을 받아 모두 철저하게 무너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검을 받은 자들입니까? 이 검에 우리의 모든 옛사람의 그 죄성들이 모두 잘려나가고 도려내지고 적출된 자들입니까? 전혀 아무것도 잘려나가지 않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받지 않은 자들이 신자의 모습으로 존재할 때 그는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찌르는 검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고통스러운 상처를 입히는 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교만하고 오만하여 공격적이고 언제나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고 지체들을 시험에 빠뜨립니다. 그 자신이 말씀의 검을 받아 그 영혼이 관통되지 않아 자신이 검이 되어 다른 사람을 찌르고 베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의 검에 거꾸러진 자들이고 지금도 베어지고 도려내지고 철저하게 그 검으로 수술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죄가, 그 완고함이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죄성이 철저하게, 더 정밀하게 수술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큰 덩어리들이 떨어져 나가겠죠. 시간이 지나면 작은 것까지 도려내주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분리시키시는 이런 일들을 지금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검을 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 예리한 검의 찔림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회피하고 도망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잘라지고 도련해지는 아픔이 있어야 새살이 돋을 것 아닙니까? 다시 새 생명을 얻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어리석은 고집들이, 자존심이, 죄성들이 잘려나가야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데도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비수처럼 날아가 그 영혼에 꽂히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검이 바로 당신을 살릴 것입니다. 그 검이 당신을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 검이 당신을 다시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는 검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는, 영원히 살게 하는 검입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했습니다.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는 3분설의 근거라기보다는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구조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인간의 영혼도 그렇지만 관절이나 골수 또한 육체를 이루는 뼈대요, 근본이라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의 가장 깊고 중요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고 감추어지고 숨겨진 모든 것을 찌르고 쪼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깊은 내면의 정신세계와 그 잠재의식까지 침투하고 관통하고 그리고 폭로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인간은 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죄악된 것이 들통나고 규명당하고 정의되고 판단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매일 가장 날카로운 검보다 더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수술을 받아 그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신자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 진리 앞에서 매일 우리의 죄성이 폭로되고 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십자가가 더 위대해지는 은혜를 깨닫게 되고 더 간절히 십자가만을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깊은 내면을, 감추어진 것을, 나의 상처를, 숨기고 싶은 아픔들을 건드립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그것을 공격합니다. 결국 그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날카로운 공격을 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외면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척 숨겨보아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며 그 죄성을 정확히 저격합니다. 그것은 그대가 더 이상 피하거나 숨지 말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의사는 담대해야 합니다. 예리한 수술칼을 정교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하고 정확한 시력을 가지고 실핏줄 하나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처를 수술하십니다. 그 모든 감추어진 문제까지 도달해서 결국 그것을 해결짓습니다. 회개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용서를 구하게 만들고 그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아물어서 다시는 아프지 않도록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우리의 영혼 안에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아무것도 숨기거나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얄팍한 생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방향이 아니라 교묘하게 내 자신을 위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유익을 언제나 제일 먼저 생각하는 쪽으로 교묘히 위장되고 합리화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만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려 한 것이 모두 탄로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만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 속에 자리잡고 있는 그릇된 생각, 뒤틀어진 마음 그리고 죄를 향해 빨리 달려가는 어리석은 사람의 뜻을 그 마음을 정확히 꿰뚫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교정하려고 하십니다. 올바른 진리의 검으로 그것을 도려내고 고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진리의 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마음과 뜻이 아닌 것을 반드시 수술받아야 합니다. 기꺼이 그렇게 되어서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뜻이 꺾어지는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언제나 내가 맞고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옳으시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혹 뛰어나게 아름답고 혹 대단히 똑똑하고 혹 돈을 잘 버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자랑하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내 자녀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으며 철저하게 그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지경에 놓여있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십시오. 우리가 진정한 신자라면 이것은 진실로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매일 성도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13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은 피조물이 없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벌거벗고 우리에게 관계 있는 자의 눈들에 드러나게 되어 오면서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은 매일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진 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무엇보다도 그렇게 벌거벗겨지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글의 번역의 원문의 의미는 우리에게 관계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우리와 영원토록 관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외 모든 관계는 다 끊어지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결국 죽음으로 끊어지고 부부의 관계도 끊어지고 벗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맺었던 모든 관계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모두 단절되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이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어떤 핑계로든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긴 사람은 영원히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는 가장 두려운 결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며 가장 복된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인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올바르지 않다면 매일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낱낱이 들통나고 그 진리로 우리의 인격과 삶이 교정되어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일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무지한 착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자신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천국 문 앞에 도달해서야 그곳에 자기의 이름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이 정확하고 무오한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 영혼이 그 말씀을 통해 자라가고 있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그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두 무너진 사람이 다른 관계, 세상과 세상 사람과 물질과의 관계에서는 물질과의 관계에서는 성공을 위해서 열정을 쏟아붓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신앙의 상태가 지금 무너져 있는데 다른 것을 쫓아 열심을 내고 살아간들 그것이 그의 영혼에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없이 가볍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관계하시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지극히 소홀히 대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의 삶에 참된 기쁨도 진정한 영혼의 평안도 안식도 없는 그 이유를 달리 다른 곳에서 찾아야 될 까닭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의 감독 아래 모든 것이 판별되고 분석되고 다 드러나게 되는 사람입니다. 병원에 가면 우리의 신체 내부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 몸을 투과하는 빛을 통해서 그것을 들여다봅니다. 엑스레이나 CT나 MRI 같은 인체를 들여다보는 촬영 기법을 통해서 의사들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이상 유무를 판독해냅니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부분까지 모두 정밀하게 관측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모든 내면을 투과하여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무엇인가 그 진리의 광선이 투과된 곳에 이상이 발생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양심은 즉각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말씀 앞에 드러난 죄에 대해서 양심이 신호를 보냅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라고 옳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가 들통이 나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검사 결과 종양이 암이 발견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치료할지를 정하고 이제 집중 치료가 시작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투과되어 우리의 양심이 이에 반응을 일으키고 죄책감을 느끼게 될 때 신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묵살하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합니까? 그 아픔을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답일까요? 빨리 치료를 시작해서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드러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광선처럼 나의 죄를 정확히 조준하고 그것을 벌거 벗길 때 움츠려들거나 피하거나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서서 진실된 회개로 영혼의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은 기적을 행하게 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하기 위해 그가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는 일을 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예수를 감시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날, 그 시각, 그 장소에 그 수많은 사람들 틈에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 일어나 한가운데 서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오른손에 장애를 갖게 된 일은 하나님의 저주를 벌을 받은 일로 간주되었었습니다. 오른손을 쓸 수 없으면 경제 행위를 비롯한 생활의 거의 모든 일들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란 말이죠. 그러니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이 사람은 자기의 장애를 매우 수치스러워했을 것이고 그 사실을 언제나 숨기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는 오늘 예수께서 회당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인파 중에 자신을 숨기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의 존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진 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수치를 무릅쓰고 그 자리에서 일어선 그에게 주님은 이어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내 손을 내밀어라 하고 단호하게 그러나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이끌리듯 손을 내밀고 밀었고 그러자 다음 순간에 그 손이 그 손의 모든 장애가 치유되는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일을 이처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도 드러내시고 오늘 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자기의 장애를 감추고 숨기던 그에게도 주님은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감추고 숨기고 싶어하는 모든 문제들의 해법이고 대안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감추려 숨기려 해도 감추어지지 않고 숨겨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허물과 수치와 아픔과 상처들입니다. 언제까지 꽁꽁 숨겨두고 아닌 척하면서 살아가시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자유롭고 평강을 누리고 주의 은혜로 풍성함을 맛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수치와 허물이 드러나는 것을 죽을 만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죽어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답도 없이 그의 영혼이 깊은 죄악의 어둠의 침체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 것을 그저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 살 길을 찾으십시오. 그 말씀의 검이 나의 영혼을,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수술하여 나를 살게 하시도록 오늘도 당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감추고 숨기고 아프지 않은 척, 아직은 괜찮은 척 변명하고 핑계하면서 진정한 마음의 평강도 기쁨도 없이 그렇게 괴로움과 고통뿐인 인생을 견디려고 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불꽃 같으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들어 당신으로 하여금 계속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고 속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히브리서는 흔들리지 말고 동요하지 말고 굳게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두렵고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 그대들이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을 더욱 담대하게 걸어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 말씀 앞에서 그 날카로운 검과 같은 우리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고 우리를 아시는,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당신을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그 말씀 앞에 부디 복종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자, 반드시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대를 만들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모든 것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으로 그대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에 붙들린 자만이, 그 진리를 곧게 붙드는 사람만이 모든 환난과 핍박을 넘어 그 나라에 들어갈 믿음의 사람으로 곧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모습이 그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있으며 어떤 신앙의 상태 속에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루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하루 중에 일주일 중에서 당신이 어떤 시간과 무엇을 하는 것에 가장 많은 열정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는지, 그대의 마음을 언제나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구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흑암의 시간을 지나가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는 왜 이 말씀을 그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그 진리의 말씀과 여러분은 어떤 복된 관계 속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올바른 관계를 나름 잘 유지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이 질문에 여러분의 삶으로 말씀에 대한 진지한 자세로 이에 대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광야에서 버림을 받은 이스라엘 조상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진리가 부디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박히게 되고 우리를 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가가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진리를 들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